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함께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읽고 전해석하고 듣고 받을 때에도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주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자들 말씀 앞에 이제 앉은 모두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성화를 위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여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듣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복을 항상 주셔서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하고 주님 꿀보다 더 단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는 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8장 순양과 순염소의 이상, 비전, 이상 1절부터 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장부터 6장은 기적들이 거기에 나오고 풀무불 기적 또 사자굴 기적 대표적으로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신기한 일 꿈을 주께서 알게도 하시고 그 뜻을 해석하게도 하시는 그런 뜻 등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은 이상들, 비전들, 이상들, 환상이라고도 하는 이상 환상들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들은 앞에 꿈에 대한 해석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역사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흥미로운 그런 역사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처음 이상을 받은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몸은 수산성에 있었지만은 이상에 나온 그 환경은 을레강변이다. 을레강은 수산성 부근의 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을레강변이라. 내가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순양, 수양이라고 읽지 않고 수에다가 시옷 받침을 해서 표기하는 게 표준말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이 한글도 참 어렵죠. 표준말은 순양 수하고 양하고 두 글자를 합칠 때 뒤에 자가 모음자일 때는 사이시옷을 붙인다. 그렇게 한글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양 소 같은 거 수소할 때는 수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시옷 붙이지 않고 자음이 올 때는 수소 그러고 모음이 올 때는 순양, 염소도 순염소 그렇게 반응을 쓰기도 하고 발음도 그렇게 합니다. 순양에게 내가 눈을 본즉 두 뿔 가진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이상, 다니엘이 본 이 순양, 을레강변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이 환상, 이 이상. 그것은 나중에 20절에 보면 해석을 했어요.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메데파사라, 메데파사 제국을 가르쳤다고 해석을 해줬으니까 쉽지요. 성경 자체에 해석이 있으니까 20절에 이게 메데파사구나. 두 뿔은 메데와 파사 두 연합군이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두 뿔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렇게 알겠고 두 뿔 중에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좀 긴데 나중에 생긴 것이다. 아마 파사나라. 메대 파사의 파사 나라가 나중에는 파사가 전부 더 힘을 얻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왕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가 이란 지역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그러니까 중동의 이라크나 이란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나라들이고 옛날에는 한때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메데파사 제국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받았다. 그거를 막을 자가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이 짐승은 다 이제 세상 나라들을 가르쳤는데 짐승과 같이 나라들은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나 또 나라가 한번 그렇게 이것이 마치 기계처럼 그 운영이 되면 그거를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누가 푸틴을 막겠습니까? 너 전쟁하지 마.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몇만 명 죽은 줄 알아? 탱크가 몇천 대 부서지고 장갑차가 몇천 대 부서지고 너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너희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엄청 많이 죽고 온 지금 유럽이나 세계가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이 지경인데 너가 뭐에 전쟁하냐? 전쟁을 해갖고 핵을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거의 다 이긴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아직 이만큼 그래도 이기게 남부의 헤르손 지역도 제 동부의 돈바스 지역도 지금 잘하면 크림 반도까지 몇 년 전에 빼앗긴 반도까지 쳐들어갈 그런 위세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뭐 엄청나게 진격 속도가 엄청 빠르게 그냥 러시아 군인들은 다 무기를 놓고 도망을 쳤다 그러고 몇만 명 정도는 그냥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러고 그거를 어떻게 그 모든 노획물이나 그 항복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걱정이 될 정도라고 그러고 그런 승전에 하신 소식이 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을 가진 나라니까 그가 악이 나면 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핵을 쓰면 그때는 미국이나 또 서방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핵을 얻어먹는 것을 보고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은 핵으로 대전에 대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관심이 있는 전쟁이죠. 남의 일이 아니고 온 세계에 3차 세계대전이 문 앞에 지금 있는 전쟁일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없지 않은 전쟁이죠. 자, 여하튼 여기에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지금 치는데 짐승과 같다. 짐승이라고 당할 짐승이 없다. 그래 당할 나라가 없다는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메데파사 제국은 서쪽으로 바벨론 메데파사 지역에서 보면 서쪽에는 바벨론이 바로 앞에 있었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향해서 그래서 메데파사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보입니다. 5절을 계속 보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두 뿔 가진 순양의 환상 이상이고 두 번째는 또 순염소가 나타났는데 서쪽에서 순양의 서쪽에서 순염소가 나타났는데 이 순염소는 얼마나 아주 빠른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저 사람 얼마나 빠른지 땅에 발이 닿지 않게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막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이 동서남북으로 막 점령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진군이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여기에 순염소는 뒤에 해석된 대로 서쪽 지역의 헬라 제국을 가르쳤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순양은 메데파사 제국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 그런데 메데파사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메데파사 나라였지만 예, 서쪽에서 일어나는 헬라 제국은 더 강력해서 순염소 같아서 그래서 메데파사를 그냥 여기에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그 앞에 엎드러져 버리고 그를 건질 자가 없게 순염소가 이겼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염소에는 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큰 뿔이 있는데 그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런데 그 뿔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것이 역사상 유명한 우리는 이름은 알지요. 역사는 다 역사 공부를 자세히 해야 알지만은 그러나 이름은 하도 유명해서 알렉산더 대왕 아마 웬만한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겠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왕이 헬라의 왕이고 그 헬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그게 봐도 로마 제국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이 헬라의 세력이 얼마나 컸냐면 이 헬라의 세력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로마가 로마 제국이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여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 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 신약 성경이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그리크라고 하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가 헬라인데 그리스가 한때는 이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약화되어 있는 나라이지만은 한때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메데파사 제국을 꺾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순염소가 강성할 때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헬라의 사람은 다 죽지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그 뿔이 큰 뿔이 꺾이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뿔이 네 개의 뿔이 나왔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계속 한 뿔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제국을 이어가는 또 아주 유능한 그런 인물이 나오면은 그 제국이 또 계속 이어서 강대한 헬라 제국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네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네 장군이, 그가 거느리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서쪽은 케산더 왕국이라고 하는 케산더, 그러면 케산더 왕국, 그것이 헬라와 마게도니아 지역, 원래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와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동쪽은 실루커스 왕국, 이게 이제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한 왕국입니다. 실루커스 왕국, 그것이 수리아, 수리아가 바로 팔레스틴의 유대 땅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수리아, 또 그 북쪽에 바벨론, 그리고 인도까지 그런 동쪽의 지역이 실루커스 왕국이라는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북쪽에는 리시마쿠스 왕국이라는, 이것이 소아시아입니다. 리시마쿠스, 소아시아, 그리고 그 트레이스 비두니아, 소아시아의 북쪽 그런 지역, 또 서쪽 지역에 그런 소아시아가 리시마쿠스 왕국이라는 왕국이 됐고, 그리고 남쪽은 프톨레미 왕국, 그것도 역사에 나오고 성경 역사에서 아까 실루커스 왕국과 더불어 프톨레미 왕국은 성경 역사에 계속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중요한 두 왕국입니다. 그것이 실루커스 왕국, 아까 말한 수리아의 왕국과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이 바로 애굽의 애굽 지역인데, 그를 성경에는 북쪽왕, 남쪽왕하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북쪽왕은 팔레스틴 쪽에서 볼 때는 북쪽이 바로 실루커스 왕국, 수리아 왕국이고, 남쪽은 프톨레미 왕국, 애굽에 있는 왕국입니다. 여하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개의 나라로 헬라 제국이 쪼개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가 케산더 왕국, 두 번째가 실루커스, 세 번째가 리시마쿠스, 그리고 네 번째가 프톨레미 왕. 어려운 말이지만은 다 그것을 기억을 못해도 네수로 쪼개졌다. 특별히 그 중에 두 개만, 북쪽의 실루커스,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은 북방왕, 남방왕하고 나오니까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북방왕, 남방왕만 생각해도 될 수 있어요. 여하튼 네수로 쪼개졌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절을 계속 보십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유대 나라를 가리킬 것인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우리가 하늘 군대, 유대 나라의 군대의 주인,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이후에 복원했던, 재건했던 성전을 헐어버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유대 백성이 그 한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이 왕에게 붙임 바 되고 제사도 폐하여지고 막 하니까 그가 막 주장한다는 거죠.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념소의 네 뿔 중에 하나, 한 왕국,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실루커스 왕국, 북방왕이라고 말하는 실루커스 왕국의 수리아 지역의 이 왕국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난 작은 뿔은 실루커스 왕국의 제8대 왕인, 8대 왕인의 악명이 높은 안디오커스라는 왕입니다.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안디오커스 4세라고 말하는 왕, 이것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또 기억을 안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안디오코스 4세, 이것이 여기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한 작은 뿌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땅 유대 백성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고 부른 자입니다. 마치 김일성하고 비슷하네요. 신의 화신, 신이 내가 나왔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화신이라는 말인데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역사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디오코스 4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쓴 마카비 1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신구약 신교 구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공동 성경이라고,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의 외경 포함 성경,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이런 성경 외에 천주교가 인정하는 몇 개의 성의 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마카비 상, 마카비 하 그렇게 돼 있지만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등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서입니다. 마카비 1서에 보면 이 안디오코스 왕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오코스 왕, 거기 이름도 나오죠. 안디오코스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마카비 1서에 1서 1장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교도,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라 그러고, 두 번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대단한 지금 박해죠.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또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교의 제단과 신당을 세워라.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 바쳐라. 아니, 그건 율법에 어기는 거잖아요. 돼지는, 돼지고기는 부정한데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이에요. 또,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아라. 할례를 금하고 또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 등을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조목이. 그것이 지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디오코스 4세가 선포한 내용의 칙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한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 물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이상이고 다니엘과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3,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3,400년,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이상을 통해서 보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지금 이렇게 이상해서 보이는 대로 성소를 짓밟고 제사를 폐하고 그런 죄를 짓는, 멸망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 주야는 하루죠. 낮과 밤이니까 2300일이라는 말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 2300일은 약 6년 반쯤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의 역사와 맞춰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전 171년, 주전 171년 안디오코스 4세가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때로부터, 그때 죽인 제 대제사장을 죽였으니까 대단한 핍박 박해의 시작이죠. 주전 171년인데 그때부터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때를 거쳐서, 성전을 더럽히는, 본격적으로 더럽힌 것이 167년, 그리고 주전 164년 그 왕이 마침내 죽은 때까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미치광이 같은 박해를 하고 몇 년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좀 가지만 하나님이 치십니다. 예, 치셔서 죽는데, 그래서 그 왕이 마침내 죽은 때까지 고 164년이 죽었는데, 그러면 아까 171년부터 164년 하면 6년 반쯤 됩니다. 6년 반을 가르친 것 같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의 연대 계산입니다. 안디오코스 4세가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한테 다니엘에게 이걸 좀 깨우쳐 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자,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로 나타나서 일러줍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은 환난의 정한 때 끝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정하셨는데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이런 대박해가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시고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일이다. 2300일, 6년 반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내가 본 바, 계속 지금 가브리엘이 설명합니다.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다니엘 시대가 바로 메대와 바사왕 시대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왕, 다니엘은 바벨론 때부터 그렇게 공직에 있었지만은 메대 바사가 들어올 때도 다니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죠. 20절, 21절에 나 해석에 나와 있다고. 헬라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 그것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네 나라가 아까 제가 말한 케산더 왕국 또 실루커스 왕국 리시마쿠스 왕국 그리고 프톨레미 왕국 네 왕국이라는 말이죠. 23절 계속 보십시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이 바로 실루커스 왕국 수리아 쪽에 있는 왕국의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얼굴은 엄장하며 험악하다. 험악하다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그 얼굴은 험악하며 괴율에 능하며 음모에 능하며 악한 자들이 그렇죠. 음모를 하죠. 아주 속이는 것 아주 능숙하고 그들이 아주 그런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악한 정치가들이죠. 착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죠. 권모술수를 못하죠. 있는 것은 순진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당하기도 하고 또 탄핵도 당하고 그러기도 하죠. 괴율에 능하며 음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유대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죽는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실루코스 왕국의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왕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그 뜻이라고 보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권력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문의 예언대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우리가 마카비 2서 9장 5절 9절 28절에 보면 어떻게 안디오커스 이 에피파네스가 죽었는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거기에 보면 내장이 뒤틀리고 얼마나 속이 병이 들었는지 내장이 뒤틀리고 구더기가 몸에 들끓었고 그렇게 표현. 그게 마카비 2서 9장에 보면은 구더기가 들끓었고 살이 썩어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과 아주 같죠.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졌다. 사람이 무슨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속에 내장에 아예 벌레가 먹은 거죠. 내장이 뒤틀리고 구더기가 들끓고 비참하게 살이 썩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금방 죽죠. 금방 죽죠. 김일성 씨도 북한의 김일성도 그때가 누구랑 그 할 때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뭐 다 같이 무슨 그 영수회담 같이 무슨 뭐 회담한 남북 회담한다고 다 정해놓고 죽었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살해당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권세를 잡았고 또 김정일도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죠. 26절 마저 보십시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한다는 말은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표현해서 exhausted라는 말은 기운이 다 빠진 것을 exhausted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운이 다 빠져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이 놀랍고 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것이지 그걸 혼절이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기운이 다 빠져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장은 메대 파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 또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죽은 후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질 것 또 그 중 한 나라에서 무서운 폭군이 등장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고 그 예언들은 3,400년 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주전 500년쯤 되죠. 다니엘의 연대를 우리가 말했나요? 주전 605년부터 530년경의 사역이라고 생각되는 연대인데 그러나 아까 말한 지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것은 주전 167년 뭐 그때 지금 그 조위의 일이니까 연대가 400년 그게 간의 차이가 나죠. 3,400년 이상의 그런 세월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참 신기하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도 그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종말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깨닫고 성경의 예언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굳게 믿고 소망하는 주의 재림을 굳게 믿고 소망하고 천국과 영생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안디오코스 4세, 여기에 아주 폭군인의 악한 왕의 안디오코스 4세 때 있을 무서운 박해가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언 가운데 무서운 박해의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안디오코스 4세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성도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대핍박, 대박해의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가 있음을 알고 고난을 각오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큰 핍박,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이 이상에 대한 예언을 듣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큰 박해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를 기억하고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잘 이겨내리라.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필요하다. 계시록이 말씀한 대로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또 셋째로 그러나 악한 박해자의 멸망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내장의 벌레가 그를 물어서 내장이 뒤틀려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장이 썩고 구더기가 끓고 그리고 살이 다 썩어서 마침내 비참하게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치시면 무섭죠. 하나님이 치시면 사람이 지금 막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후 불어서 우리 처벌해 주시면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코에 있나니, 호흡이 코에 있나니, 코만 좀 잡고 한 시간만, 한 시간도 아니고 몇 분만 꼭 코 잡고 숨 못 쉬게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면 금방 병상에 누울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악한 박해자의 멸망, 그것은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재림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19장 19절 20절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질 것이다. 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주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표현된 19장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질 것이다. 19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그 겁내가지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믿음 잃어버리고 죄짓고 하지 말고, 죽이려면 죽여라. 너가 죽여도 나는 하나도 겁낼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 갈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고, 또 악한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떠한 핍박, 어떠한 박해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리라,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굳건한 믿음을 늘 평소에 평소에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박해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예언 놀라운 다니엘을 통하여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하나님,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읽고 해석해 보았는데, 오늘 시대를 살면서 주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대박해 대환난 대핍박의 때가 올 것을 성경에 예언하셨으니 그것도 우리가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며 사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지를 분명히 믿고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죽음, 사람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